아마겟돈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계속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금 이루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여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그 패턴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 패턴이 똑같이 있는 것을 즉, 거꾸로죠. 그럼 구약의 모든 그 사건들이 그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루시는 이 패턴을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궁극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는, 즉,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는 그 내용인데 지금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이 도덕책이 되어버립니다. 도덕책은 뭐 세상에도 많고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무엇을 이루시는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 그래하여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건가, 그리고 그 현실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뭐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금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판단하거나 이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내용이 너무 이게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셨고 뭘 이루셔서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된 건가, 그 현실을 믿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쪽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는 이게 뭐 완전히 말이 안 되게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모든 종교가 똑같은 거다, 이런 인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왜? 다 도덕으로만 가르치니까. 근데 절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는 다 똑같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약 맺으심은 뭐본 내용이고, 그죠? 처음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가 구약에서는 확실하게 이게 영적 이루시는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거냐, 이게 좀, 분간이 좀안될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확실하게 이제 분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이루시는가, 즉, 사탄을 결박하는 거죠. 사탄을 결박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간을 늑탈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사탄을 그 힘센 자를 더 힘센 분이 오셔서 결박을 하고, 이제 그 사탄의 세간, 즉 여러분과 저였죠.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새롭게 창조돼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데, 그런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한 사람, 그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거를 구원 역사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한 사람의 그냥 구원, 그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즉,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모일 때는 이제 중간 시대, 교회 시대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같은 걸 보고 있죠. 누가복음 같은 게 아니죠.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이 구원 역사에서 지금 한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이뤄 놓으시고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그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는 이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이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는 거니까 좀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보고 있는 이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그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 가서는 또그 각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패턴으로 구원 역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여러분과 제가 똑바로 깨달으면서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예수님 이루시는 즉 영적 현실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시작되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구약에서는 이때까지 예표 수준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예표 수준, 즉 세상 수준, 예? 임시, 잠시 수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그런 잠시 지나가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 이제 그런 예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이게 두 단계로 이루시기 때문에 세상이 끝난 면도 있는데 또 아직 안 끝난 면도 있고, 천국이 시작된 면도 있는데 또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면도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더 이상 예표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수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는 진짜거든요.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새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죠. 즉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의 임무를 완전하게 또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 창조를 하신다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제 이루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런데 그런 하시고 계신 그런 내용이 또 뭐냐? 이 언약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에서 이제 그 언약을 또 임행하는, 그러니까 언약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요구를, 그 임무를 완전하게 행하시는 걸로 표현을 해도 또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또 천국을 이루시는 거고, 그게 바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지금 뜻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뜻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그 언약의 임무를 완전하게 행하세요. 구약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창조 언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원 언약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게 있었어요. 그때는 원리였잖아요. 아담이 그 언약의 임무를 했어야 되는 거였죠. 근데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구원 언약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임무를 완전히 이루시고, 즉 순종을 완전하게 하신 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언약의 임무를 다 행하시는 거. 근데 그게 또 뭐냐? 사탄을 물리치시는 거. 그러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제 승리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같은 사건인데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구약에서 수도 없는 그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그런 내용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예요, 이게 또. 근데 그 예수님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또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면은 이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이 힘을 내서 사탄을 물리치는 거죠. 근데 물론 사탄을 물리치는 건데, 아, 이게 순종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완전 순전, 순종, 죽기까지.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순종, 아, 여러분과 저의 승리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욥기 그 전체적으로 설교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욥이 처음에 사탄을 이기잖아요. 근데 사탄을 이기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아,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고생이냐, 이렇게 고난이냐. 정말 잘못한 게 없. 하나님도 인정해 줬거든요. 저 사탄 보고 그랬어요. 저 봐라.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 많은 거 주고, 건강도 주고 하니까 이제 사탄 두 번이나 찾아와갖고 이제 이 욥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욥의 싸움은 그 사탄을 물리치는 싸움보다 이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를 그 하나님 뜻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욥의 진짜 싸움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제가 죽기까지가 이게 그냥 뭐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지옥에 진짜 떨쳐지는 그런 죽음. 그것까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욥은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죠. 왜? 네. 아니, 하나님. 잘못도 안한 나한테 왜 이래요? 이렇게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서 우리 모습이 보이죠.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확실한 말로 덤비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왜 이러셔, 도대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을 하심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사탄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수준이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을 완전하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분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 상속받는 일의 보증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그 천국을 이제 받아야 된다.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새 언약의 주님이 되시고 또 중보자가 되셔요. 이 은혜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준이 됩니다. ratify가 된다 이거예요, 그 언약이.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새 언약의 피라고. 왜? 구약에서도 언약의 피가 나오고, 구약의 언약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그 언약이 비준되는 그 모습이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이해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동물의 피로, 즉 누가 죽어야 돼요. 그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이 비준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마찬가지인데 이제 구약의 수준의 뭐 동물의 피, 불완전한 피, 즉 이 하나님께서 죄를 져서 이 세상이 다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빠진 세상에 속한 그런 동물의 피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아니죠. 그래서 구약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시내산에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시내산에 모세만 들어가고 지금 장로하고 그 모세의 아들들은 아론의 아들들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 모세 아들이 아니고요. 그거는 중턱에 있고 백성들은 밑에. 이거를 산을 넘어뜨리면은 이게 성소의 성전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뭐야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들 들어가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러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다. 지금 비준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하여 구약의 언약이 비준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대표들이 산 중턱에서 먹고 마시죠. 왜?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제. 왜? 언약이 이제 비준됐으니까. 즉,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무엇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럴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19장에는. 그러나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실이 이루어지는가를 미리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즉, 그 언약의 임무를 완전하게 시행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같이 결국 죽어야 돼요. 왜? 아, 이게 죄인들하고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죄인은 죽어야 돼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갖고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용서가 된 거지 그냥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용서한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죄 싹시 치러진 거예요. 아 여러분 철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아니 죄 싹은 사망이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안 죽어도 돼. 절대 없어요 그런 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18절에, 28장 1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그 현실을 이제 증거하시면서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왜? 교회 시대가 시작할 때 필요한 모든 조건이 이제 예수님으로 의하여 다 채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도 없고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셔서 의를 이루시는, 즉, 그 언약의 임무를 완전하게 행하시는 일이 없이 가서 암만 전하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어. 근데 여러분과 저는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뭐 어쩌라고요? 믿으면 뭐해? 그래도 죽는 거예요.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니까. 믿는 것만 해도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여. 뭐 아무리 하면 뭐예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지금 이제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공포하시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다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 시대예요. 이게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내용인데. 오늘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건가? 이 예수님의 이 공포는 이제 새 언약이 시행됨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아프리카 가서 뭐 전도하라고 이런 말 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물론 아프리카 가서 전도해야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뜻이 있고 지금 뭐 하시는가를 지금 구원 역사 수준에서 지금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고 무슨 순간이고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야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개인이 뭐 나가서 뭐 전도하는 거, 뭐 그런 얘기로 그냥 끝나버려요. 아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 언약이 이제 시행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부활도 그렇지만 성령님 오시는 사건도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새 언약의 시행됨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의 주님이 되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와 같이 새 언약에도 친교의 식사로 확증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 아까 24장 8절까지만 읽었는데 9절부터 읽으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즉 구약에서도 옛 언약이 비준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들이 교제를 하게 됩니다. 먹고 마셔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마태복음 26장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현실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대와 같이 새 언약이 비준되었고 효력 있게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와,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구나. 이 현실을 보셔야 돼요. 즉 여러분의 천국 현실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서 지금 먹고 마시는, 뭐 진짜로 먹고 마신다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의 상징이 뭐예요? 교제예요, 교제. 뭐 진짜로 먹고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뭐 몰라요. 천국에 가봤어야 알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성찬도 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인가? 즉 구원 역사에서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안 보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임무가 교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나서. 그게 아까 읽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한 가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두 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말씀 가르치라. 제자를 삼아라. 디사이플이라 그러죠. 그 제자 삼는 일이 디사이플십. 즉 7이에요. 이게 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7이. 그래서 세 가지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성례를 행하라. 그리고 치리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교회의 표라 그럽니다. 즉 교회의 표라 그러면은 뭐냐? 교회라면 참 교회라면 이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교 가면은 기독교 친목회가 있죠. 근데 거기서는 이 뭐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뭐야 그런 거는 그래서 파라철치라 그러죠. 왜 완전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보세요. 7위는 아예 안 하고. 말씀도 뭐 전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도덕을 가르치는 거는 말씀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례도 성경대로 하는지 성례도 성경대로 해야지 그냥 뭐 성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뭐 그런 일은 없었으면 바라지만 뭐 다른 교회를 가야 된다 했을 때 그 교회에 내가 이제 멤버로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 교회의 표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거 보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교회의 표 세 가지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성례는 어디서만 할수 있어요? 교회. 말씀도 교회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치리도 교회에서 해야죠. 근데 이 명령을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이 심각해, 지금. 그래서 교회가 아닌데, 뭐 자기네가 뭘 한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 하라고 언제 말했어요, 성경에? 자기네는 좋은 뜻에서 하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권위가 누가 준 거예요, 그 권위를? 제가 지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사 권위하고 목사로서 해야 할 권위를 안 주셨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좋은 뜻이 있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걸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일을 교회 아니고 딴데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어딨냐고요,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보고 교회를 세우라. 이게 새 언약의 명령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 교회 세우라. 이세 가지를 하라고. 즉, 교회 세우란 말은 참 성전을 지어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공부의 제목대로 하면 아마겟돈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참 아마겟돈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새 언약의 임무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기서 잠시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이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기독교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이런 명령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나가서 세례를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세례 줄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거를 그 개인에게 주는 명령같이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괜히 필요도 없는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왜 자기가 이렇게 나가갖고 제자 삼고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자기 개인에게 한 명령으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개인에게 한 명령이 이게? 교회에게 한 명령이.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가서 제자 삼고 이렇게 오히려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이상한 사람이 제자 삼는다고 뭐 가르치고 그러는데 좀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 아, 대학교 가봐요. 뭐 3학년, 4학년 되면 1학년짜리 들어오면 제자 삼는다고 지가 앉혀놓고 매일 가르쳐. 그 사람이 뭘 알아요? 언제 그 사람 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자 삼는 일을 못하고 있어. 세례 주는 일도 못하고 있어. 뭐, 말씀도 못 가르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 가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도 벌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나 교회가 해야죠. 아니, 제가 정말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누구지도 모르는 뭐 3학생, 3학년짜리가 우리 아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왜 허락을 해요? 걔가 누군데 뭘 가르치는 줄 알고.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사람이 뭐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거를 허락하냐고. 와, 여러분, 엄청난 몸에 문제가 있고,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아무 의사한테 가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자식들을 아무 의사한테 맡겨요, 그냥? 수술해, 그래. 이건 그거보다 더 중대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한테나 가르치라 그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분명히 교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로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르치는 목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예스하고 노하고 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쫓겨내는 일이 우리 그 블랙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제 생각에는 멤버들 중에 8명인가? 8명이 모여서 패티션을 내면 그 목사 쫓겨내는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가르쳐야죠, 제가 이걸. 여러분이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걸. 그럼요. 만약에 제가 성경에 어긋나는 걸 막 가르치고 있는데 뭐 아멘 아멘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야? 저의 opc.org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카피해 드릴게요. 거기 나옵니다. 절차가 다. 왜? 누구 한명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니, 이 교회는. 그리고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목사나 장로, 집사 가르칠 수 있죠.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 가르치는 거. 이건 권위가 주어졌죠. 그건 해야죠. 예, 이게 할 말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이, 저, 뭐야, 누가복음 다 끝나면, 그거 꽤 오래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 저, 교회에 대해서 좀 그, 조금만 좀 이렇게 한몇 번에 걸쳐서 예배 특히, 예배가 뭔가 이런 걸좀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신약의 명령이에요. 새언약의 임무를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명령과 좀 달라요. 구약의 명령이 율법이죠.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때의 율법은 예표 수준의 왕국을 계속 소유함에 적인 근거로도 주어진 거죠. 즉,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예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한 천국 가고 그런 문제는 좀 다른 얘기예요. 분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그 왕국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셨잖아요. 예표 수준에서. 그 왕국을 계속 소유함에 합법적인 근거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못 지키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영원한 천국을 계속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지키면 그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영원히 다 얻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신약에서는 그 새 언약의 멤버로서는 더 이상 쫓겨나는 일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쫓겨났어요. 근데 예표 수준에서 쫓겨난 거예요. 저는 지금 예표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완전 천국 간 사람이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죠.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나 구약의 예표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지금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쫓겨나는 일이 없어요. 죄를 지을 망정 안 쫓겨나요. 즉 오직 복받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시대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의 명령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새 언약의 명령에 가서 제사 삼고 치리하고 세례주고 성례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라 말씀. 이렇게 하여 선택된 백성들을 아마겟돈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모아 예수님 하시는 일에 참여케 하는 것이 이제 중간시대 교회에서 할 일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보는데 지금 그걸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하여 예수님한테로 모이게 하여 그 예수님이 세 가지 하시는 일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20절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 땅 끝 갈 때도 너와 함께 하라 한다. 즉 누가 가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가 땅 끝까지 가면 우리와 함께 하는 예수님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가는 거예요? 결국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영원한 참성전을 지우고 계시는데 우리 보고 그 일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의 뜻이요, 의미요, 동기요, 목적이란 말입니다. 즉, 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헛된 일이에요. 여러분, 아이 낳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아요. 뭐야? 그 아이를 이제 말씀대로 키워. 즉, 교회와 이제 함께하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여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의 시민으로서 이제 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해서 애 낳는 일이에요. 왜 애를 낳아? 왜? 그 일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야. 왜 낳는지 모르겠어요.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뭐 뜻이 있겠지.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지금 중간시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일이 결혼해서 애 낳는 일이에요. 키우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이에요. 왜 직장에 가서 돈 벌어?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근데 먹고 살아서 뭐 하는 거예요? 미친 이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도 내고 교회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럼 내가 또 벌어야 되겠구나. 이게 본잡이 뭔지 사이드잡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몇명 나오겠어요, 교회. 안 나오지. 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나는 겁이 나서 이런 명령 전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나중에 결국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일이 아니고 엄청나게 성공했어. 뭐 엄청난 걸 발명하고 엄청난 걸 이뤘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뭐 어쨌다고. 그래서 그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냥 웬만큼 살면 됩니다. 아, 가만히 보니까 저하고 우리 와이프는, 이게 너무 약해 빠져갖고, 여러모로 약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주시는 것 같아. 왜? 너무 없으면, 이거 우리 약해갖고 못 견딜 것 같아, 우리는. 그 정도로 한심한 인간이 우리에게 가끔 합니다. 그러나, 그냥, 목적이 뭐냔 말이야, 목적이. 왜 사는 거냔 말이야.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냔 말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하반부 우리 읽은 것. 이것은 새 언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우리로 충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 때 축복과 심판의 약속, 언약의 약정들을 강행하시겠다는 서약. 근데 거기는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같이 하시겠다 이 약속. 이건 오직 복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복받은 사람들이 받는 약속인지 아시냐고. 그래서 오히려 구약은요, 시험이에요. 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복받은 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야 할 언약적 임무, 즉, 세계 선교, 그 하나님 뜻대로. 그걸 성공적으로 하나님 뜻한 대로 잘 해낼 수 있음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정말 순종하여 할때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뜻하시지 않은 사람 내가 가갖고 열심히 했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을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고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새언약 하나님이 공포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통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새 언약의 시행의 공포인데 합법적인 새로운 질서의 공포입니다. 모세와 맺으신 옛 언약 문서와 같은 거죠.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구약에 그 해야 할 일, 명령을 하실 때 거기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첫 번째 계명을 주시죠. 즉 하나님 자신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공포를 하고 그리고 명령을 주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도. 그래서 모세와 맺으신 옛 언약대와 언약대에 본 것 같이 새 언약의 조건이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 문서와 같은 거예요. 자신의 신원을 확실하게 밝히시고 즉 자신이 언약의 주님 되심을 밝히시고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밝혀서 백성들의 완전 충성을 요구하실 권리와 권한이 있음을 확립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명령 같이 여기도 언약 백성들의 임무들을 규정하시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구약에도 약속, 축복과 저주였죠. 구약은 내 약속이. 여기도 백성들의 충성을 이끌어내시고 자신도 약속을 지키심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언약 문서예요. 18절 하반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본 대로 지상 명령, 말씀, 성례, 치리, 교회의 표 세 가지, 교회를 세우시라 하시면서 18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우주적인 권위가 주어짐을 공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대표하시는 메시아 수준에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권세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권세가 없으셨어? 근데 권세가 주어지는 건 또 뭐야? 그럼 그 전에는 권세가 없으셨나?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는 항상 권세가 있죠. 그러나 메시아로서는 그 권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즉 메시아로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올바로 다 해야 하고 그 후에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메시아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여기 권위를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는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을 완전하게 다 순종하셨을 때 주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메시아와 연관된 약속의 계시가 자기 안에서 다 이루어짐을 지금 공포하시는 거예요. 인자로서 천국의 최고로 높은 지위에 오르심을 공포하심으로써 사탄을 정복하신 분, 죄와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지금 증거하시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소유한 분으로서, 즉 새 언약의 주님으로서 제자들이 새 언약의 임무를 수행하라 명령하시고 언약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완전하게 신뢰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새 언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멤버들은 새 언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구약 때는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돌로 쳐 죽여진 밖으로 벌어짐으로 그 언약에서 끊쳐짐을 증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쳐졌잖아요. 그러나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하는 거예요. 즉 출교. 출교를 통해 끊쳐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그러나 출교는 제가 말씀드리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즉 회개가 없는 거예요. 참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회개, 그게 한 동전의 양면이라. 나는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회개를 안 해. 그건 말이 안 되고. 나는 회개해요. 근데 또 안 믿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결국 출교되는 것은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닌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우리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와, 시간 되게 빨리 가네요. 정리를 하고 끝을 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라 하셨지만 결국 땅끝까지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끝이 어디예요? 전 세계예요. 지금 이 미국도 성경적으로 보면 땅끝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똑같고. 그 이상하죠. 선교사를 보낸다고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는 땅끝이 아닌 걸로 착각을 해요. 한국도 그렇고. 아니, 근데 땅끝까지 가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참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참성전을 짓고 계시는 일에 여러분을 불러서 참여시키시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어떡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참 성전을 짓고 계심은 우리의 지금 영적 현실입니다. 이 새 언약의 명령, 예수님 성전 지으심에 적극 참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천국 성전을 지으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 이 천국 성전 짓는 일 중심이 아니면 결국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중요시 생각했건, 뭐 아무리 뭐 값어치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참 성전 짓는 이 일. 그래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결국 그일 하려고. 그리고 교회의 그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좀, 지금 배움이 필요한 사람, 교회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데려 나오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장담하시잖아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려왔는데 결국 또 아니야. 모르잖아요. 뭐, 나중에 또 한 10년 후에 또 될지. 아니면 뭐, 선택 안 하신 분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일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셨어요.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거 나중에 진짜 큰일 납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뜻이 있는 걸로 착각들 하고 사는지. 아, 해 아래 헛되다고 했는데, 다 헛되다고 했는데.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세상에서 잘 되고 막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뜻이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도 결국 또 헛되대. 아, 지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헛되다고. 아, 근데 헛된 거 아닌 것 같이 열심히들 해요, 정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 뭐 게으름 피고 열심히 하지 말라 제가 그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왜?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런 본을 보이면서 아, 또 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아 그래도 좀 어느 정도로 제대로 갖춘 사람이라고 인정이 돼야 무슨 말을 하면 될지 저거 뭐 저래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뭐 그러니까 다 그 일이에요 그 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지. 진짜 어디 가갖고 다 그 일이라 그러면 아 기분 나빠할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도할게요. 다음번에 또 만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엄청난 현실을 이뤄주시고 모든 것을 이뤄주시고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열심을 내요. 그 예수님께서 참 성전을 짓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